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주일이면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탄절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배를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의 탄생을 생각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가진 인간을 위하여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두 번째 탄생을 가능하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가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할 인생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그냥 일생을 살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짧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할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이 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을 다분히 감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동기에서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연말 연시에 사람들과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어떤 좋은 행사로서 그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성탄절을 그렇게만 보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동기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고통과 우리의 삶의 비참함과 인생의 그 불행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결코 작은 소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다주는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의 삶이,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피 흘리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류의 삶이 한때도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쪽에서 잠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은 잠시의 평화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 60년 전에 한국은 전쟁과 가난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았던 나라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20, 30년 전, 40, 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배고픔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누릴 때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과 불평등과 착취 가운데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과 재난과 기근이 시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과연 나의 삶은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배고픔 가운데서 기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참된 평화 가운데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인생에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 있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이 어두운 마음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 모르는 불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불행이 왜 인간의 삶에 가득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는 왜 이런 불행과 고통과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눈앞에 있는 행복에 목을 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맹인의 삶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유도 죄로 인하여서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시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하였던 사람들은 흑암에 거하였던 자들이었고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땅에 거하였던 사람들의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북쪽에 있었던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고통당하던 자들이라,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욱더 그들을 불행하게 하였던 것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너머는 이방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척박함은 후대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남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 땅은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거하였던 사람들이 당하고 있던 이 불행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불행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어둡고 고통받는 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소망이 전해주고 있습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어둠의 땅에 거하였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불행의 때가 끝나고 그들에게 다시금 영화로운 날이 다가오고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출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그들에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한 아기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족속에서 나셨지만 그는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고 그 땅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아기의 나심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큰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자라나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바로 자신의 고향인 그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였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때가 찼을 때에 그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때로부터 주어진 이 약속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그냥 순진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와 그로 인한 어둠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소망을 주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요셉과 정혼한 가나안 갈릴리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올 때는 왕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그의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가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시는 그와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근처의 이 목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과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면서 그를 기뻐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지 않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름 없는 여관에서 이 짐승들이 누워있는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그분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보잘것없는 탄생을 인하여서 우리가 결코 그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보거나 낮게 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좋은 집과 따스한 방과 깨끗한 침실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비록 초라하게 오신 그와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 주셔서 죄 가운데서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기꺼이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주셨다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세가 있고 영광 가운데 있는 왕들은 자기를 우쭐대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고통당할 때에 그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자기의 자존심이 지극히 낮아져 있을 때에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자들은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자기의 처지를 말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죄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이라면 우리는 결코 왕과 같이 화려하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나 비천한 신분이나 고통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가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다고 해서 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인들의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비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의 본성은 결코 천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 아기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해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난 한 아기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가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모든 권세를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는 기묘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wonderful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몇 가지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불가사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marvelou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분은 기묘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법정에 서서 모욕을 당하시되 그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모욕을 그대로 당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점의 미동도 없이 그가 그 모든 그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불가사의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외감과 놀라움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본성을 생각할 때에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 사양하신 모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한 모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좋은 자, 충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가 우리 주님께 사용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사한 모사꾼인 사탄의 술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온갖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모사가 세상을 모든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 사탄의 계략을 이길 더 큰 모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의 결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으로 사단이 만든 죄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스스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만족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도말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하 인간 중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임봉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 요한은 그 책을 열 사람이 없는 거로 슬퍼하며 울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책을 열 사람이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사라고 불리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시고 기쁨을 나누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 후에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큰 열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의 열심을 우리의 심령으로 느끼고 깨달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원을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경배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